역대상의 여러 족보들 명단이 계속 이어지는데 1장에서 읽었던 족보는 인류 전체가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가라는 온 세계 민족들에 대한 확장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시각에서 보여주었고, 2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지파들이 변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라는 것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오늘 3장에서는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누구들이고, 또그 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국을 이어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있었으며라고 하는 이 역사와, 매우 특이한 것은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왕족들의 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 왕족들은 어떻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의 가계를 세밀하게 길게 기록해 주고 있다, 그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가족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내용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낳은 자녀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혔고,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보시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두 가지 면에서 다윗이 초기 수도로 정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근거는 이 헤브론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민족의 뿌리가 거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역사의 정통성 있는 곳이라고 보아서 그곳을 첫번 수도로 정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두 번째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처음 왕이 될 때만 해도 열두 지파 모두를 아우르는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 지파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이 정도, 특히 유다 지파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초기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왕정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 그렇게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유다 지파 중심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다라고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유다 지파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권력의 근거지로 삼고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삼았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여섯 아들을 낳았는데, 이상한 것은 여섯 아들이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부인이 여섯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의 가족제도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고대 이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국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왕실이 번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여러 지방의 제후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과 이 정략 혼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동맹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통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종,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런 후궁 제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역시 왕실이 번성해야 되고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세력들을 왕실과 친근한 세력들로 전략적으로 제휴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은 아니었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신앙적으로도 옳은 일이었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섯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육을 벌이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도 하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됐는 일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족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통용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아서 옳냐는 문제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사회적인 현상과 용인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아들들을 33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녀들을 두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야 비로소 열두 지파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전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씩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의 취임식을 세 번 하는 셈이죠.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을 방문해서 다윗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내정해 준 그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수장들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었을 때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다윗의 열두 지파 전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취임식을 왕의 기름 부음 받는 또 세 번째로 거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특정 인에게 주어질 때는 그 모든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하나님의 내정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는 유다 지파 대표들이 참석해서 기름 붓는 예식을 했고 열두 지파 전체 왕이 될 때는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름 붓는 예식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하면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데 한 가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는 문자입니다. 자음만 있는 문자이죠.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발음상의 차이이지 동일 인물이다. 바세바, 바수아 비슷하죠. 동일한 글자인데 모음을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이하에서는 유다 왕국의 왕들을 쭉 열거하는데 한 가지 열왕기와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와 매우 다른 점이 뭔가? 열왕기는 북왕국 이야기를 하다가 남왕국 이야기하다가 북왕국 이야기 남왕 그래서 북왕국 아무개가 왕이 된 몇 년에 남왕국에서 누가 왕이 돼 이런 식으로 딱 연계시켜 설명하는데 이 역대기에 역대상하에는 북왕국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남왕국 이야기만 유다왕국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 보았을 때는 이미 북왕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탈했기 때문에 취급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게 이미 이탈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아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북왕국 이야기가 남한국과 관계에서 무슨 전쟁을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연결될 때 설명하지 북왕국의 역사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왕들의 족보에서도 북왕국 왕들 얘기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남한국 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족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갔는지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역대상하의 그 특징을 몇 가지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역대상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제사장 시각으로 본 역사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보았던 역사예요. 그래서 왕들이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니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을 매우 영웅처럼 취급하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이 다윗의 잘못도 낱낱이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잘못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이 가능해지도록 만들고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그런 지대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을 뿐입니다. 그 좋은 사람으로만 평가 하는 제사장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이고, 왕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때 열왕기의 내용이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냐를 두고 평가한다면, 역대기에는 하나님 성전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시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반대했던, 오지 않았던 그런 민족, 그런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 이방의 신전들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규모에 비하면 그 아데미 신전의 한 30분의 1?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규모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건축물로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묘사를 잘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극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가지는 여호와 신앙의 절대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네 신앙에 대해서 매우 매우 강조해서 기록해 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여호와 신앙,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의 중요성, 이 신앙의 절대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해 나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의 내용이 열왕기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내용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큰 나무가 있어도 동쪽에서 바라보면서 나무를 묘사하는 그림과 서쪽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그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보았던 역사와 제사장이 보았던 역사에 다소의 평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질 때는 이 신앙의 두 기준이 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내 신앙을 갖춰 나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런 평가, 이런 우리가 갖춰야 될 중심,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 이 두 말씀을 나의 성경 속에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두 줄기를 붙잡게 하십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이 두 줄기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강조점의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17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말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렇게 돼요. 사로잡혀갔다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여고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여고냐의 이름을 여호야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여호야긴으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BC 606년에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고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갔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제 왕들도 다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이름을 다 기억한 마지막 순종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별로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없고 오늘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바가 없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그 후손 이름들을 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라가 망해도 유다 왕국이 몰락과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생전에 기록한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한 가지가 신의 도시라는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저작인데 이 저작에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 민족들에 망할 때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가 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망했으니까 기독교도 망했다 그렇게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걸 역설하는 책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 시티오 가드라는 책의 줄거리 내용, 입증하고자 하는 논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나라가 문을 닫고 망하고 다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연결시키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죽고 다 나라가 망하고 왕국은 더 이상 지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역사는 계속 연결되어서 끝에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하고 족보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역사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사의 책에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이름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때 어떤 한 줄로 기록을 남길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어떤 한 줄 기록을 남길 것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